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발생한 한반도 주요 뉴스를 집중 분석해 보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지난 9일 전격적으로 5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일제히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선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소식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5일 북한으로서는 정권 수립일이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북한 관영 전중앙방송의 발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 포병 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예. 자, 조선중앙TV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올 초에 했고요. 이제 8개월 만이고. 처음 핵실험을 했던 2006년, 이제 딱 10년 동안 이제 5번 핵실험을 한 겁니다. 먼저 언제, 어디에서 5차 핵실험을 했는지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북한 지금 관영매체 조선중앙TV로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북부 핵시험장에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이 북부 핵시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말합니다. 북한은
네.
지난 2006년이죠.
예.
2006년 10월 달에 1차 핵실험 이래로 지금까지 5차례 모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실시했고요.
네.
이 핵실험이라고 하는 게 그 성격상 땅속 깊은 곳에서 실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겉으로는 잘 포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실험에 따라서 인공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지진을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곧바로 그 탐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강도에 따라서 북한에서 뭔가 있었다. 그리고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에 지진파가 관측이 됐습니다.
예.
인공지진 규모가 5.0 정도에 달하는 그런 인공지진이 감지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일단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어서 북한은 이 지진파가 탐지된 지 4시간 만에 오후 1시 반 무렵이죠. 그 공식적으로 북한의 그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통해서 핵실험을 단행했다라는
네.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유럽과 미국 지진 관측소가 먼저 이제 인공 지진파를 감지를 했고 이건 4차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이 과연 그 사전에 핵실험 징후를 파악했느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이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예.
북한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평양 시간이죠. 평양 시간으로 그 9월 9일 9시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이나 그 미국의 그 정보 또는 그 국방 당국보다는 지진 연구소가 먼저 그 발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그 북부 지방의 그 지진파를 포착했다 이렇게 그 알려졌는데요.
예.
이런 이유로 그 한국 언론 등에서는 한국 미국 정보 당국보다 어떻게 지진 연구소가 먼저 이런 것을 발표하냐, 한국 미국의 그 정보 당국이 그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북한 핵시설을 감시해 왔는데 이를 그 사전에 몰랐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앞뒤에 그 정황을 보면요, 실제로 좀 몰랐던 게 아닌가 이런 저 생각이 드는 게요.
예.
당시에 그 북한이 핵실험할 적에 그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아세안 회의에 참석을 하느라 그 라오스에 있었는데,
네.
만일 한국의 정보 당국이 사전에 이 같은 징후를 먼저 포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보고 9월 9일 날 그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런 보고를 했다면은
예.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경고도 하고 아마 대신 아, 박근혜 대통령은 그 대신 아마 국무총리를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이제 그 귀국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
아, 또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의 이병호 국정원장이 그 9일날 국회 그 긴급 보고를 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사전에 이걸 알았냐 몰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핵실험 그 징후는 포착했지만
네.
9월 9일날 할지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그 보고를 했습니다.
예.
아, 여러 번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정부 위성이 그 북한 핵실험을 면밀히 감시하고는 있지만 이거를 그 언제 할지는 그 포착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경도 풍계리에 그 핵시설이 있지만 모두의 그 지하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시설에
예.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가령 뭐 트럭이 다닌다든가 인원이 있는다든가 뭐 이런 것을 포착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그 핵실험 준비가 지하에서 굉장히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그
네.
정부 당국이 그 포착하기 어렵다 그러고요.
예.
또 하나는 그동안 그 북한이 이거 그 이 같은 그 핵실험을 준비하고 그 이 같은 기만하고 은신하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네.
벌써 수십 년간 그 미국, 한국의 정보당국이 같은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스스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상당히 그 한국과 미국의 그 정보당국의 그 눈길을 피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시점상으로 북한이 왜 5차 핵실험 시기를 9일 이날로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9월 9일이라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정권 수립일 아닙니까?
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북한의 그 5대 말하자면 국경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데 대해서 몇 가지 그 분석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이 국제사회의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북한의 최근에 탄도미사일 발사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항저우에서 중국, 미국, 한국 이런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때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핵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스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기간 중에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 그 주요국 정상들이 특별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 성명 등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또 추가 말하자면 도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그 주의를 촉구했던 그런
예.
시점입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말하자면 다수의 강력한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북한이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예.
의미가 있고요. 시점으로 봐서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 북한으로서는 1차, 아까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4차 핵실험은 올 1월에 있었고요. 이례적으로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 또 다른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북한이 기술적으로 뭔가 서둘러서 핵무력 체제를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그것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핵무력 체제를 완성하는 것. 그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네.
또 경량화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또 그 시점과 관련해서도 지금이 말하자면 사드, 그 미군이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예.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또 대선 국면이고 하기 때문에
네.
뭐란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립이 상당히 여의치 않은 시점이단 말이죠.
예.
이런 시점도 말하자면 감안해서 이 시점에 5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의도와 관련해서는 그 국정원이 보고한 그 내용 중에서요, 그 새로운 그 한두 가지 새롭게 있는데요.
예.
국정원은 그 북한의 그 이번에 그 핵실험을 한 의도와 관련해서 북한이 그 정권 수립일을 맞아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그 제재에 굴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정권 수립이 되면은 그 국가의 그 최고 지도자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아, 핵이나 무슨 미사일 빼고는 뭐 보여줄 게 없습니다. 따라서 아, 이 같은 것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최근에 그 북한 내부를 보면요. 상납금,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당간부 보고 무슨 돈을 많이 바치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네.
또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그 외교관들을 포함한 그 북한의 그 엘리트들의 탈북으로 내부 동요가 심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
이를 그 동요를 차단하는 효과도 노린 것 같다 이렇게 국정원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한국의 그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서 그 남한 그늘 남한의 그 박근혜 그 정부를 좀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국정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국내적도 그리고 국제적으로 여러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 계산을 하고 어떤 전략적인 거로 이제 시기를 선택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또 따져봐야 될 것들이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어디까지 보여줬느냐? 북한의 이야기대로 뭐 소유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상당한 그 성과를 이룬 것이냐 어떻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 물론 공식적으로 북한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발표를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종적으로 분석을 하기까지는. 아, 그런데 이번에 그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
이 핵실험의 주기가 과거와는 유가 다르게 빨라졌다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또 그 폭발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이죠.
네.
아, 그동안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제가 좀 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1차 핵실험이 2006년에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런데 2차 핵실험은 2009년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아, 2년 6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3차가 2013년에 있었는데요.
네.
아, 2차에서 3차까지는 3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4차 핵실험은 2006년 올해 1월 달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3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2년 11개월 만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5차 핵실험은 올해 두 차례나 하게 된 겁니까? 아,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주기가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번 5차 핵실험의 그 폭발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1차 핵실험 때는 1킬로톤에 불과했거든요.
예.
이 1킬로톤이라는 것은 TNT 1000톤의 폭발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5차 핵실험에서는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분석은 1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니까
예.
TNT 이 만 톤이 폭발한 것으로 되고요. 아, 일본의 그 제2차 대전 종전 무렵에 떨어졌던 미국의 핵폭탄의 60%에서 70%의 그 폭발력에 버금가는 그런 위력을 가진 것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왜? 8개월 만에 또 핵실험을 단행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냐.
예.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는 판단을 북한이 한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서는 대선으로 정권 교체기고 또 중국과 미국이 사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이 상당히 말하자면 북한으로서는 좋은 국제적인 환경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이 시점에 전격적으로 8개월만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예.
그러니까 이 기술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도 한국 국정원이 그 주기가 짧아진 점과 그리고 상당한 기술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또 뭐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5차 이후에 또 추가 핵실험도 짧은 주기 안에 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유추해 볼 수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그 미국이나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현재로서는 풍계리에서 어느 때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6차나 7차 핵실험을 잇따라서 짧은 기간 안에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관계국들, 주변국들, 또 국제사회의 반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9일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입국하려는 전용기 안에서 이제 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백악관이 성명을 내놨죠.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 북한이 그 5차 핵실험을 실시한 당시에 그 동남아 국가죠. 그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관계 그 회의에 참석하고 미국으로 그 돌아오는 길에 그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아, 그래서 이 같은 보고를 듣고 바로 그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 또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와 그 전화 통화를 갖고 이 문제를 그 논의를 했습니다. 아, 그런 다음에 아, 오바마 대통령은 그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
예.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면요. 북한의 그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추가 대북 제재를 포함한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그러니까 사드의 한국 배치를 포함한 흔들림 없는 안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요.
예.
그러면서 북한은 이번 세기 들어 그러니까 21세기 얘기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핵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번 핵실험이 북한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 일본을 목표로 삼은 핵무기의 운송수단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그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앞으로의 그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 북한은 그 국제사회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되는데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 같은 행동이 그 대가가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의 유엔 결의안을 통해 시행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한국의 그 박근혜 대통령 또 일본의 그 아베 신조 총리와 그 동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라오스에서 핵실험 이후에 바로 귀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날이 마침 귀국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시간을
예.
조금 앞당겨서 서너 시간 앞당겨서 귀국을 했고요. 이 때문에 라오스 현지에서 오찬 일정 그리고 또 현지의 그 비즈니스 재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이것을 일정을 취소했고요. 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외교장관 그리고 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 말하자면 구수회의를 열었고요. 이 문제를 좀 논의한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과 현지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예.
또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는 한국의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또 본인은 한국에 도착해서 곧바로 저녁 늦은 시간에 말하자면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이 같이 모인 가운데 말하자면 간담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따로 또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이제 대응 방안의 어떤 온도 톤을 보면 이제 거의 공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항상 관심이 가는 부분이 그 중국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의 말을 잠시 들어보고 중국 측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们强烈敦促朝方信守无核化承诺，遵守安理会相关决议。
네.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책임자를 불러서 엄정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다. 또 중국은 책임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안보리의 관련 토론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궁금한 게요.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내놨던 중국 외교부의 반응과 5차 이후에 내놓은 반응, 그 온도차가 비슷한 건지 어떤 건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그 지난 1월 6일이죠. 그 4차 핵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을 보면요. 4차 때나 지금 때나 뭐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를 초청을 해서 이 같은 것에서 항의 또 유감을 표시했고요. 또 그 뒤로 그 유엔 북한의 그 비핵화 또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기존 입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그 회의에 그 응해서 이 같은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입장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4차와 5차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4차 핵실험 이후에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4차와 5차의 이후의 반응이 같다라는 건 보통 이제 그 4차 이후에 또 한 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강력한 어떤 입장을 내놔야 될 텐데 그렇다면 오히려 좀 그 퇴보된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퇴보됐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예. 4차하고 5차가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번에 5차 핵실험의 직면에서 중국 외교부는 긴급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4차 때는 긴급 성명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4차 때와 5차 때의 그 성명 문안 중에서 조금 다른 것은 그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건설적인 태도로 토론에 임하겠다. 라고 얘기한 부분은 예. 4차 때는 없었던 부분입니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4차 때도 똑같이 있었던 부분이지만 긴급 성명을 냈다거나 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4차 때와는 없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말하자면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입장에서 최근에 열린 말하자면 G20이 중 항저우에서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라든지 동아시아 그 아세안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하자면 특별 성명까지 내가면서
네.
그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하고 중단을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중국도 여기에 적극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상태에서 이제 중국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
국제사회가 말하자면 주목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는 트리거 조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안보리가 이런 트리거 조항에 대해서 자동 개입 조항으로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예.
이 중국이 어느 정도로 깊숙이 개입하고 또 어느 정도로 말하자면 그 문구에 대해서 그 합의를 이뤄 나갈지 굉장히 네.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 북한이 핵실험 이전에 중국 측에 사전 통보를 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3차 때는 하루 전날 했다고 하는데 이제 4차 때는 하지 않아서 뭐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는데 5차 때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야기가요.
아직까지 뭐 그 중국 북한이 그 중국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일 했다면은 뭐 얼마 전에 했느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 전혀 언급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가 그 북한의 그 육자회담 그 차석 대표죠.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그 미국국 부국장이 6일 그러니까 핵실험하기 그 사흘 전인데요. 중국 베이징을 적극적으로 방문했고요. 이어서 그 8일 날은 그 노동당 요인입니다. 그 김성남 그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그 한국 언론들은 그 핵실험을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을 그 미리 좀 알려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그 4차 때도 그 최선희 그 부국장이 그 베이징을 방문했었는데요. 그 당시의 정황을 보면 최선희 부국장이 이 같은 것을 중국에 알려준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요번에도 가긴 갔습니다만은 통보하고는 좀 다른 목적으로 간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어떤 경우라도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이 그 기자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화춘잉 대변인이 이와 관련돼서 전달할 정보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4차 때는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관련된 정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한의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했고요.
그렇죠.
일정 부분 그 사전 통보를 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요.
예.
4차 핵실험 때와 5차 핵실험 때의 북중 관계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예.
그 언론들에서도 그동안에 지적했지만 최근에 중국은 북한을 다시 끌어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많이 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4차 핵실험 때는 이미 상당히 냉랭한 그런 북중 관계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네.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답으로 상당히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었고요.
예.
지금 5차 때에 나오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과 관련해서는 틀림없이 뭔가 사전에 북한 측으로부터 뭐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고위 당국자, 당과 정의 고위 당국자가 같은 시점에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서 다른 무엇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차와 5차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그 사드 배치 결정이라는 그런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차 핵실험 이후에 그렇다면 사드 정국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그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지금 좀 더 공조를 그 한미일 동맹을 더 가깝게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동안에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최근에 이제 핵실험 이후에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이 낸 그 보도를 보니까요. 한반도 사드 배치를 지역 균형을 깬 변수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핵실험 이후에도 여전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역 균형을 깼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많은 전문가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북한은 지금 사실 그 이 시점이 사드 문제로 인한 그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한국과의 그 갈등 때문에 말하자면 중국과 관계가 상당히 좀 다시 밀착되는 그런 국면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은 또 이 사드 갈등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것을 좀 느슨하게 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말하자면 이 국제사회가 유례 없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핵심적인 그 말하자면 카드를 갖고 있는 중국이 말하자면 북한의 우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조성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국이 참 곤란하게도 5차 핵실험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그저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
또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느슨하게 한다는 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고민에 빠지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싶고요.
예.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관심사는 중국이 안보리에서의 말하자면 추가적인 결의안 채택에 어떻게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인가
예.
그리고 기존의 말하자면 제재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행해 나갈 것인가
예.
이게 핵심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보리 논의 당국의 단계에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좀 가늠자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있는데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것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리가 소집이 됐죠?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 5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는 9일 미국 뉴욕의 뉴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그 5차 핵실험과 관련해 9일 오후 안보리 긴급 회의가 열렸고요. 이번 긴급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또 관계국인 한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번에는 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대체로 그 북한의 그 5차 핵실험을 비난하는 그 의장 성명 채택 이 문제와 함께 당연히 그 북한의 그 핵실험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그 결의안 내용을 그 아마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대북 제재 270호가 나온 게 한 47일 정도 됐죠. 그리고 뭐 역대급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 5차 핵실험 이후에는 과연 그 어떤 그 내용을 담은 제재안이 나올 것이냐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항상 채택될 때마다 그 이전보다는 좀 더 수위가 높게 책정돼 있고요.
예.
아, 4차는 사실 역대급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안보리 결의를 채택하게 되면은 4차보다는 좀 더 그 강력한 내용을 담게 될 것이고요. 아, 그렇다면은 어떤 내용을 갖게 될 것이냐. 대부분 전문가들은 4차 그 핵실험 직후에 그 결의안의 문구를 말하자면 협상하면서 말하자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해서 미국은 그것을 포함시키고 싶어 했지만 제외됐던 내용들인데요.
네.
가장 비근한 사례가 바로 그 북한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이런 부분들 그 말하자면 군수용이 아니라 민생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수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이 석탄이라든지 철광석인데 이것이 결국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 북한의 이런 석탄이나 철광석들을 전부 다 군수용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정을 하고 여전히 교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늘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전문가들은 자, 이 민생 목적이라고 하는 예외 조항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관측들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항공유도 예외를 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려항공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을 하고요.
예.
또 그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정부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은행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도 다시 논의의 그 네. 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북한이 해외에 그 말하자면 파견하는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한 23개 나라에 그래 파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굉장히 주요한 외화 수입원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옥죄는 그런 방안이 이번에 마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문가들은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270호 결의안 논의할 당시에 논의는 됐지만 실질적인 그 결론에서는 빠진 부분들 그리고 또 270호 시행 이후에 좀 허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정교하게 하는 그런 결의안이 나올 것이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관심입니다. 앞서 뭐 중국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중국. 러시아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중국이 그 큰 관심사인데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 중국이 그 전략적인 그 딜레마 진퇴 양난에 빠져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한 가지 측면을 얘기해 보면요, 북한의 그 핵 개발 또 미사일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그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되고 북한을 옥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북한이 가진 그 지정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상당한 한 중요한 그 전략적 카드입니다.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국으로서는 중요한 카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핵 개발을 막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쁜 측면은 뭐가 있냐면 대북 제재를 너무 강하게 돼서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또 그로 인해서 만일 북한에서 수십만의 난민이 중국의 그 동북 삼성으로 올 경우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딜레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그 네 번의 그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그 중국의 그 사례를 보면 바로 이 같은 딜레마를 반영을 해서 북한을 제재를 하긴 하고 조금씩 옥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너무 옥죄지 않는 수준의 그 대북 제재를 취해왔는데요.
예.
아마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게 아니, 할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민생 목적의 그 석탄, 광물 자원 수출이라든가 또 무슨 금융 제재, 또 해운 제재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좀 어느 좀 절충을 해서 조금 더 북한을 옥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대북 제재 수위는 높이지 않지 않겠냐 이런 예. 관측이 많습니다.
예. 그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이제 유엔 안보리의 결의 채택까지의 기간을 보니까요.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5일, 그리고 2차, 2009년 때는 18일, 2013년 때 3차 때는 23일,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705는 56일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졌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고 또 조금 전에 저희들이 언급했던 중국의 입장 그리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간의 어떤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데요. 2705가 채택된 이후에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요즘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재만이 능사냐 이른바 제재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5차 핵실험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더 논의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제재 이른바 제재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든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은 말씀은 사실 그동안도 계속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예.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른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정보 교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른바 남방 삼각을 확고하게 그 말하자면 이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합쳐서 남방 삼각이 중국을 견제하는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그런 말하자면 지금 입장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 흔쾌히 말하자면 서방국들의 말하자면 입장에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든지 핵실험을 반대는 하지만 여기에 그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의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예.
중국은 사실 이번에도 그 특별 성명을 내면서 육자회담에 조속한 재개를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2270 안보리 결의에도 조속한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말하자면 북한의 비핵화와 그리고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동시에 병행해서 논의하자는 주장을 펴왔던 것입니다.
네.
자, 그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나 미국이 그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옥죄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이런 도발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왔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미사일 도발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고 결국은 핵무기, 핵실험까지 시작됐단 말이죠. 다시 또 재개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는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그 말하자면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 정부는 바로 이러한 것이 북한을 더욱더 압박하고 또 고립시켜야 되는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아마 입장차는 적지 않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제재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과거의 이제 사례를 보면 이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북한의 도발이 좀 줄어든다든가 어떤 그런 필요한 환경들이 조성돼야지만 이렇게 좀 움직여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5차 핵실험 이후에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필요 조건들을 이를테면 누가 만들어 나갈 것인지 주도적으로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이거 뭐 정치적 상황이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예.
아,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지금 저 6개월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그 7년간 그 대북 그 전략적 인내 정책 대북 북한을 압박을 해서 핵을 포기시키겠다 이런 것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5차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장 무슨 그 핵을 기존 정책을 바꾸거나 대화로 선회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예.
따라서 정치적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마 그 정권이 이제 뭐 내년 초대 되면 바꿀 테니까요. 그때 되고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가 들어오면은 좀 미국이나 북한도 뭔가 좀 새로운 그 움직임이 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대화 쪽 제재와 대화가 좀 병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냐 그런 그 인식이 있긴 한데요.
예.
뭐 지금 대선이 항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더 이것은 좀 지켜봐야 앞으로 좀 전망이 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이것들이 미칠 파장과 또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